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을 믿습니까? 인류의 마지막 날에 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이러한 진리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증거를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로 간주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진리를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두 부류가 있을 것인데요. 한 부류는 이러한 심판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고요. 다른 부류는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를 믿기 때문에 심판에 관한 진리도 믿는 것이고요. 또 심판이 미래의 어느 날 분명히 있다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진리를 믿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성경의 저자가 꾸며낸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한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성경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마지막 날에 인류를 크게 한번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법부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매일 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면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 지어주는 그러한 이제 것입니다. 모두가 선하다면은 이런 재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천사와 같이 그렇게 의롭다면은 이 세상에 재판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해가지고요. 어떤 때는 공정하지 못한 그런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뇌물을 받아가지고 바르지 못한 그런 판결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한 그런 재판이라 할지라도 그 재판이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선과 악이 있는 곳에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재판이 없다. 얼마나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보겠습니까?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해 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녀도 뭐 재판하는 판사가 없으면은 그거 눈뜨고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세상에 사법부가 있고 또 재판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외적인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에서의 재판을 보면서도 최후의 심판을 거부하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모든 행한 일을 언젠가는 심판받을 그런 자리가 있다는 사실, 그런 성경의 진리, 이거 여러분 끝끝내 거부하시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이 구절의 말씀은요,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임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 선악이 공존한다면 마지막 이러한 심판을 여러분은 분명히 미래할 것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면 이거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평생 선을 행하며 산 사람과 악을 일삼으며 산 사람이 최후에 아무런 판결도 없이 그대로 끝난다 하면 이것보다 더 불공평한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아마 이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재판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심판할 것을 분명히 요청할 것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의 주범인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인물이 죽음 이후에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양심에 이것이 맞는 일이겠습니까? 끝없이 악을 자행한 자들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한 자와 선을 행한 자를 판결하는 최후의 심판날이 있음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에서요, 누가 심판주가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 대재판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에 이제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재판장이 되셔서 인류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자신이 인류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실 것임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마지막 심판 때 재판장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자가 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인류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재판할 능력을 지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먼저 법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균형 있게 판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남을 재판할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죠. 솔로몬은 얼마나 재판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웠습니까? 두 여인이 와서 한 번은 한 아기를 놓고 둘 다 자기 아기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까? 누구의 아기인지 참 이렇게 구분해주는 것은, 판결해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칼로 반으로 나누라. 그래서 반반씩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니까 그 아이의 실제 그 어미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반대편 여인에게 주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지요. 그러나 거짓말을 한 여자는 얼마나 비정합니까? 그래,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 아이의 어머니인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이런 지혜를 지닌 사람이 남을 판결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판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법지식, 상식, 지혜, 능력 다 갖추고 있어야지 공정하게 잘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무한히 지혜로우셔서 인간을 판결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시며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재판장으로서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4, 25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의향이나 본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재판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판결을 굳게 하거나 오류가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재판장이시며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 앞에 이제 모든 인류가 섰을 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누가 가장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가장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가 다 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이랬습니다. All.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가 다 반드시 must라고 했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랬습니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게 되지요.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태어날 그런 사람까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가 주님을 가장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핍박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불신자로 살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분이 이제는 인류의 심판자가 되시니 그를 핍박하였던 자들이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하고서는 무릎을 꿇고서 그 앞에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머리를 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조롱한 군병들이 위대한 심판자로 서신 그리스도를 미래에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자신이 멸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대단히 놀라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조롱하는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렛 출신이 아닌가 멸시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정말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재림하러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볼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더라도 심판의 날에 귀족들과 부자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세상에서 소위 부하다고 하는 자들, 강하다고 하는 자들, 마지막 심판 때에 두려워서 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두려워서 그곳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 판결 중에 하나를 선고받을 터인데 어떤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까? 두 가지 선고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하나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 이제 판결이고 또 다른 판결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고 가운데 하나를 들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판결이 없습니다. 하나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런 판결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판결 중에 어떤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까? 시편 1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과 의인의 마지막 결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어떠한 판결의 소리를 듣게 되겠습니까? 그날에 막 두려워서 떤다면은 영원히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심판에 관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설교해 주었을 때에 얼마나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볼 때 벨릭스처럼 떠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를 믿지 않고 불신앙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순전히 믿고 그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을 이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오늘 10절에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그런 이제 행위를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러내어 놓고 행한 일들,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 다 심판을 받게 되지요. 사람들은 은밀하게 행한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다 아시고 그대로 이제 심판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참 은밀하게 행한 거짓말에 대해서 다 알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한 일들을 알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 아시지요.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그런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을 행한 사람은요 그 악을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그 선을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물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지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이제 심판한다고 말씀하면서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를 그렇게 구별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를 신실하게 믿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책임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지는 도덕적인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전혀 다릅니다. 동물에게는 도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요,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사람은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영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서 무엇을 행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결산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행한 그것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도덕하게 행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심판 앞에 떳떳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조사할 때에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주님께 말할 것인데,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날에 과연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류가 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일평생 행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분명히 심판받을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진지하게 이제 물어야만 되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대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고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이와 같은 질문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심판이 있고 영원한 저주의 장소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 진지하게 살겠다고 답한 사람이 상당수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노인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설문조사했는데, 그 중에 상당한 사람이 진지하게 살겠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 내세, 대심판,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사람들은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왜 청소년들이 경박하게 사는 줄 아세요? 왜 청년들과 어른들이 무절제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밤마다 환락가를 찾아가며 왜 시간을 헛된 곳에 허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죽고 나서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서운 지옥과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요, 180도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내세를 믿고 심판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진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분명히 그런 자세로 살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느라. 여러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양심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기를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먼 미래에 언젠가는 분명히 자신의 모든 삶을 심판받을 그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사는 삶이 가장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삶과 같이, 불신자의 삶과 같이 그냥 개세라세라, 나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바울과 같이 절제된 삶을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처럼 시에서 적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여러분, 대심판을 앞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성결한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는 그런 주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입니까?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양심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청결하지 못하고 또 마지막 날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벌벌 떨면서 자기 자신들을 오히려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그런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졌지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참 신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마지막 심판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대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고 사는 인생은 끝없는 불행이 분명히 뒤따를 것입니다. 춤추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고민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최후의 대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날 그 앞에 섰을 때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민하는 영혼은 사실 복됩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이 바울과 같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이 이 땅에서의 최상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최상의 삶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 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대심판 때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을 심었든지 분명히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육체대로 심은 사람은 파멸을 거둘 것이고요. 성령을 따라서 심은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분명히 공정하게 여러분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경거망동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날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단 한 번의 최후의 재판이 열릴 것인데 그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판결받을 때에 우리에게 떨어질 선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자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